이 저녁에도 이 말씀 두 군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편 124편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입니다. 우리 시편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24편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간 우리가 먼저 읽은 창세기 21장 전반부의 주인공은 사라라는 인물입니다. 사라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사라를 많은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사라의 믿음의 여정은 처음부터 결핍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사라의 이름은 창세기 11장에서 그의 남편의 이름과 함께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은 아브람과 사레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두 사람은 아브람과 사레라고 불립니다. 사레의 이름은 창세기 11장 29절에서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라고 할 때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30절에서 곧바로 사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사레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입니다. 사례는 성경에서 처음 언급될 때부터 임신하지 못한 여인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이후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더 인상 깊게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속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아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제 막 거기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지 않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중요한 것이었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소 얄궂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례의 남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고 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례에게도 남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례가 가졌던 믿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조건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사이에 존재하는 큰 괴리가 사례의 마음을 점점 더 무거워지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후 창세기 16장에 이르러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리고 창세기 16장 3절은 이때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즉 아브라함이 하가를 첩으로 얻은 이 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사례는 그러한 결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의 제안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앞선 10년이라는 세월과 무관한 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동안이나 여전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례에게 그 10년 동안 적지 않은 갈등과 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창세기 16장의 이 사례의 제안이 창세기 15장의 매우 인상적인 언약 바로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소간의 답답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고 물으며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얻지 못한 일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에게 맹세하시며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신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반드시 네 몸에서 날짜를 네 상속자로 세워 너에게 준 그 모든 약속을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제법 감동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입장에서는 단순히 감동적이기만 한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이 말을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만 듣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인상적인 언약은 안 그래도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던 사례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 16장에서 사례는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 자녀를 얻자고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이런 결정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겠지만 우선 사례 자신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례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자기 부인이요 오랜 기다림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한 적극적인 희생의 마음으로 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례가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뜻 하기 힘든 제안을 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례는 자신이 제안한 그 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자신의 여종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과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또 남편의 승인을 받아낸 후 자기 여종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이때의 경험은 그 누구보다 사례 자신에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권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사라를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사라를 두려운 일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선을 행한 여인으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 너희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사라의 믿음을 본받은 사례의 딸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매우 명예로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를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라는 적어도 창세기 16장에서만큼은 그렇게 명예로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사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몰아세우며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사례는 분노에 사로잡혀 남편을 원망하며 정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소 자신이 각별히 생각하며 아껴주었던 여종 하갈에게도 분노와 믿음을 쏟아냅니다. 사례는 하갈을 평소에 신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하갈은 자신을 멸시했고 사례는 그런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학대로 번역된 말은 성경에서 바로 앞장인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곳 사람들이 네 자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할 때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일을 말할 때에도 다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즉 창세기 16장에서 사례는 일시적으로나마 미래의 자기 후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그 애굽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애굽 사람 하갈에게 먼저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마치 포악한 압제자와 같은 거친 말과 악한 행동들을 남편과 여종에게 사례가 쏟아낸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은 누구보다 사례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까지 여러 두려운 일들을 지내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해왔던 평소 사례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악됨을 쏟아낸 경험은 성도의 영혼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혼란스럽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례의 집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례의 학대 때문에 사례 앞에서 도망쳐 광야로 나아갔던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사례와 아브람 가정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더 이상 교만하게 자기 주인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네 주인,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곧 사례의 손 아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선 하갈의 어리석고 경솔한 교만함으로부터 사례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갈을 아브라함 집으로 돌려보내실 때 하갈에게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학대했던 사례의 거친 손이 더 이상 임신한 하갈과 곧 태어날 이스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교만함과 사례의 악한 행위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벌어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사례가 그 집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의 교만한 멸시가 그친 후에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그 집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동안 어쩌면 사례는 거의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례에게는 그 이전의 10년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이스마엘 출생 이후의 14년은 훨씬 더 힘든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자체가 미워서이기보다는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조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제안, 또 그로 인해 뒤따르게 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쏟아냈던 자신의 악하고 수치스러운 모습 등을 계속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 사례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대로 자기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었지만 대신 웃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례가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웃음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웃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웃음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한 이유도 그 화평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우리의 웃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정한 웃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죄 있는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그의 임재 안에만 있는 안식을 찾고 화평을 구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다양한 방법들로 제공해주는 웃음들보다 하나님의 안식과 화평 가운데 있는 그 참 웃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있는 참되고 영원한 웃음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과 안개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하며 그곳을 찾습니다. 또 우리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하며 주의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례의 도상에서부터 때때로 참된 웃음과 영원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맛보게 하실 때,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때, 천국의 기쁨에 대한 경험적인 전망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더 깊은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스러운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험한 길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좁은 길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 영광스러운 순례 행렬의 선두에서 걸었던 성도들조차 때때로 웃음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사라와 같이 다른 모든 순례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도의 기쁨조차 불안전했고 불안정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만만치 않은 세상의 악함과 추함을 보며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적잖이 상하게 하고 우리 입가에서 웃음기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 요소는 사실 우리들 자신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조급함, 우리 안에 있는 거친 마음과 악한 생각, 미숙한 말과 행동을 보게 될 때 더 크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로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과오를 볼 때, 그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을 볼 때 한동안, 아니 어쩌면 제법 오랫동안 웃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러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급함과 다툼과 슬픔과 후회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선하고 거룩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바라지 육신의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화평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덕으로 서로를 권하고 도우며 걷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사라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사라도 다른 모든 성도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라는 그 누구보다 더 그랬을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동반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명예롭게 따르고 싶어했던 영적 순례자였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신약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그 사실을 증언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성도의 마음과 같지 않은 성도의 현실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라는 사실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처음부터 자기 안에 있는 그 순전한 믿음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라는 이미 상당히 나이가 많았고 그때까지 임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16장에서는 매우 성도답지 못한 감정과 말과 행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후로 마귀는 사라의 마음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개가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너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하고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만일 사라가 우리가 부르는 이런 탄식의 노래를 알았다면 아주 깊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전에 살펴보았던 한나가 적수 분인나로부터 경험했던 것 이상으로 원수의 심한 멸시와 조롱이 사라의 영혼에 넘친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에도 성도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완전히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크게 상했을 때에도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마침내 이르게 될 본향과 같은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이죠. 그럼에도 성도는 그 순례 여정 가운데서 사례처럼 한동안, 어쩌면 제법 오랫동안 웃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 해도 나 자신에 대한 기대는 크게 꺾이고 오랫동안 그렇게 꺾인 채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아마 사례도 이스마엘의 출생 이후로 오랫동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죽은 것 같은 자신의 태, 자신의 몸의 조건을 보며 사례는 이제 내게는 평안이 돌아갈 일만 남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그저 슬픔 많은 이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뿐이다.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는 것뿐이다 하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종을 자신이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확증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네게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보다 웃음을 잃어버렸던 사라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라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웃습니다. 다음 구절인 17장 17절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하고 이어집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온전치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실소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툭 튀어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리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린 채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웃음은 그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이삭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삭은 웃음 또는 그가 웃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는 왜 그렇게 웃느냐? 왜 실수하느냐? 나는 너에게 그런 웃음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 아내 사라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나는 너와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줄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같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후 18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문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 또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사라의 웃음도 실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허물 많은 늙은이들을 잊지 않으셨구나. 그렇게라도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니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다. 덕분에 이렇게 이 늙은이가 오랜만에 웃는다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과 같은 참 웃음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대로 그들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특히 그의 아내 사라를 웃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진짜 웃음을 웃는 것을 보고자 하셨고 기어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사라 자신의 입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한 것입니다.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웃을 만한 일을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로 인하여서 웃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 속에서 구속사의 큰 줄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그녀의 남편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와 과오, 그들의 낙심과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영적 순례자인 그들의 모든 결핍과 연약함, 실패와 과오, 낙심과 무기력함을 넘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전에 나타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듯이 아내 사라를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넘겼고, 또 사라는 자포자기하듯이 다시 한번 남편의 그 어리석은 판단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내 사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사라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기쁨을 위해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100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크고 우리 모두가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주신 이 이삭, 이 웃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인류 이전에 먼저 사라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웃게 하신 사람은 바로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사라를 위해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웃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우리에게도 귀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늘날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야곱이었어도 좋고 유다였어도 좋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신 것은 엄밀히 말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하신 것은 누구보다 사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잃어버린 사라를 웃게 하시려고 이삭이라, 웃음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사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일까지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아주 작은 일들까지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결핍, 사라의 슬픔, 사라의 아픔까지 아시고 사라가 잃어버린 웃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라만 아니라 사라와 같은 여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런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던 사라의 결핍을 채우셨고 역시 임신하지 못하던 리브가의 결핍을 채우셨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의 슬픔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던 야곱의 또 다른 아내 라헬까지도 돌아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먼 훗날 내 삶은 텅 비어버렸다.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하라 라고 하며 슬퍼했던 나오미의 삶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연약한 여인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인들은 상대적으로 작고 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일부에게는 더 작고 연약한 조건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작은 자들을 아끼시고 살피시며 결국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웃음을 주시고 그들이 웃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사라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 땅에서 웃었던 웃음은 대체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에는 많은 한숨과 눈물과 쓰라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도 여전히 근심했고 웃으면서도 슬픔과 아픔을 아주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웃음은 때때로 그늘진 웃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웃음은 결국 온 세상의 웃음,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인들에게 주신 웃음은 곧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힘없고 결핍이 있는 여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을 채우심으로써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라만 아니라 그 후로도 리브가, 레아, 라헬, 나오미처럼 모자람과 부족함과 씨름했던 여인들을 돌보셔서 마침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 등에게 주신 그 웃음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돌아볼 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 거칠고 적대적인 땅에서 참 믿음을 지키며 계승했던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약하고 작은 자들을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붙드시고 돌보시고 도우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던 믿음의 선조들을,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죠. 물론 시편 124편이 직접적으로 사라나 이스라엘의 다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부르는 이 노래는 그들의 어머니 사라처럼 결핍과 약함을 아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는 어머니 사라의 삶의 이야기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들의 마음도 그들의 어머니 사라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된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는 이 노래가 다윗의 시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해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왕이요 승리자요 정복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함께 성전으로 오르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선창자로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른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함께 성전에 오르는 자들을 위해 부른 이 노래는 약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요 남성적인 승리자 정복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할머니들인 사라처럼 또는 나오미나 루처럼 약함을 아는 자, 약함을 경험한 자로서 노래합니다. 다윗의 이 노래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경험과 다윗 자신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1절과 2절에서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과 5절에서 그때를 세 번이나 반복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때의 강한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고백하라고 권합니다. 이 시편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우리가 우리 영혼이 그들의 영혼에 삼켜지지 않게 된 것은, 우리가 그 강한 자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삶만 보아도 3절, 4절, 5절에서 말하는 그때에 해당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들을 3절에서는 맹렬한 노여움으로, 4절에서는 사람들을 휩쓸어가는 급류로, 5절에서는 홍수처럼 위협적인 넘치는 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물은 사람에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거센 물살의 힘은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수영에 능한 사람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강한 물로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일찍부터 사울이 그를 삼키려 했고 전쟁 때마다 블레셋과 다른 대적이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거의 다윗을 다 집어삼킬 뻔했습니다. 또 유다 외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사람들이 세발을 따라 반역하여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조차 다윗이 아꼈던 다른 군대 지휘관들을 하나 둘씩 살해하면서 다윗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고사하고 다윗 자신의 죄, 즉 밧세바를 범하고 비열하게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 자신의 죄는 다윗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자주 다윗 자신보다 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진작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았으리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압니다. 그것은 비단 다윗만의 경험과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선창을 따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을 여러 세대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로도 여러 죄악과 삶의 위기들 가운데서 이제 정말 다 끝이구나 할 만한 때를 여러 번 지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갈기갈기 찢겼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히 짓밟혀 이방 땅에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삶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선창자인 다윗과 다윗을 따라 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보다 강한 원수에게 씹히지 아니하였다, 우리보다 강한 그 물살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사라의 마음과 고백을 그 여인의 후손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갖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사라와 다윗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로 그가 계신 성전 천성으로 걸음과 마음을 향하며 노래합니다. 그와 더불어 그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길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한 웃음을 웃으며 노래합니다. 사라와 다윗과 이스라엘은 모두 같은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이 부른 이 노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의 결핍과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며 그들이 잃어버린 웃음까지 소중히 여겨 마침내 그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회복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알았던 하나님입니다. 사라와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으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와 함께 나아가자, 나와 함께 이렇게 노래하며 나아가자고 청합니다. 그와 같으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곧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고 권합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많은 결핍과 과오와 그로 인한 위험과 상함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런 조건 속에서 걷는 자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오르고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그때에 그때에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때에 그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편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도움이 되심으로 우리는 급류에 휩쓸리지 않았고 넘치는 물에 삼켜지지 않았다. 그는 결핍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마침내 성전에 이를 때 우리에게 더 좋은 웃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걸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를 찬송하기 위해 내딛는 걸음이니 지금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에 오르는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실 것이다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래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게 하시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또 그의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후손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같이 부르게 하셨던 이러한 노래를 우리에게도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알았던 것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올랐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오르게 하시며 그들이 의지하며 찬송했던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작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사라를 부르시고 사라의 연약함과 결핍 가운데서 사라의 편에 계셨던 하나님, 사라 편에서 사라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 사라를 도와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신 사라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웃음이 어떻게 있게 된 것인지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걸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며 오르는 이 걸음이 어떻게 있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 편에 계셔서 그들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지금껏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입에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입에 삼켜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나라들의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위태로운 때에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와 연약함과 결핍을 가진 우리 편에 계신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웃으며 성전을 향해 오르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편에 계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우리의 웃음은 한숨과 눈물과 근심이 섞인 웃음이지만 또 아직까지 성전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그 웃음과 걸음은 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가 위태로울 때 우리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옵소서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만날 때에 그의 종처럼 그의 자녀처럼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동안 어쩌면 제법 오랫동안 웃을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웃지 못하던 사라를 도와 마침내 웃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거짓된 웃음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참된 웃음을 웃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또한 우리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 결핍과 가슴앓이 끝에 마침내 사라에게 주셨던 그 웃음이 결국 많은 사람들, 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위한 씨앗이 되게 하신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하시는 일이 그가 하시는 일을 도무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조차 쉬 잊어버리고 많은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다 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세심한 행사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와 같이 죄 있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 지금까지도 우리 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시며 지키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웃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순례길에서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돌리며 또 그를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많은 결핍과 연약함, 실패와 과오, 낙심과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우리 편에 계셔서 그때에도 도우시고 그때에도 도우시고 그때에도 도우셨으니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찬송과 간구를 드리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성전에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기 위해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향해 오르는 그 도상에 있을 때에도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로 하여금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며 올라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영광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녕 이와 같은 감사와 찬송의 노래, 성도의 노래에 동참하며 이 성전에 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우리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놀라워하며 그 사실에 근거하여 현재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성전에 오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시온은 산지입니다. 그곳에 이르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 길은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선 우리가 이제 말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말하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망에 삼켜지지 않고 도리어 여전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향해 오르는 것은, 그리고 그 도상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조건은 전에나 지금이나 우리의 원수들에 비해 작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도 죄악된 모습, 원수들을 닮은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볼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생명과 웃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생의 위험한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일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으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미래는 고사하고 오늘날과 같은 현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문화는 성도가 가진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질식시키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세상은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을 자극하며 불만과 원망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험한 세상을 지나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라에게 돌려주셨던 그 웃음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노래를 우리에게도 함께 부르게 하시기를, 끝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노래들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 이와 같은 소망을 담아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많은 결핍과 연약함과 고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우리와 함께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스라엘이 말하도록 했을 때 이스라엘이 함께 다윗과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고백과 우리 아버지들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이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부르신 이 오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시간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